오늘 6월 19일 주일설교는 케빈 집사님께서 요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서의 첫 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 배에 올라탄 요나와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난 난파가 그 상황을 만나게 되자 자신이 그들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이 무엇임을 밝히고 배의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로 던질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그 격동치던 바다로 던져졌지만 그 바다에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어 그로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셨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의 마지막 구절인 17절의 급박한 전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요나서 이야기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요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그가 불순종으로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나서가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큰 물고기는 1장의 마지막과 2장의 처음과 마지막 구절에서만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장의 마지막 구절이 2장 1절로 되어져 있어서 1장은 16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물고기 이야기는 온전히 2장의 11개의 구절에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고기 이야기는 참으로 기적적이기는 하지만 요나서가 강조하고 있는 바가 아니기에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보다 이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1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어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요나를 구원하셨고 자비로운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신의 불순종함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하신 장소를 제공하셨습니다. 다른 어느 곳으로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갇혀서 공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불순종과 교만을 마주하도록 하셨고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잘못들을 바로잡도록 하셨습니다. 라파의 형제가 읽어주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인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며 기도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할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게 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며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기도. 먼저 기도의 장소를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이 장소는 요나가 배 밖으로 던져진 후에 깨어난 곳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지 않으셨다면 요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익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고기 뱃속을 생각하실 때 어떤 종류의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아주 오랫동안 저는 완전한 어둠 속에 넓은 동굴 같은 모습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렸을 적에 보았던 피노키오라는 제목의 만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젊거나 어린 친구들은 아마 피노키오의 내용을 모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 속 피노키오의 아버지 피노키오를 제작한 사람 제페토는 고래에게 삼켜졌고 피노키오는 그를 찾아다니다 마침내 같은 고래의 뱃속으로 삼켜졌습니다. 그들은 고래 뱃속의 커다란 공터에서 눈물겨운 재회를 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의 영향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그것은 현실에 대한 충실한 반영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고래의 뱃속은 그렇게 클 수 없었고 공기로만 채워져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렇게나 거대한 동굴 같은 위장을 가진 고래는 바다 표면을 떠다녔을 것이고 뱃속의 풍선으로 인해 현실의 고래들처럼 그렇게 수영을 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속의 공기의 부력이 고래가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나가 깨어난 곳은 숨 쉴 수 있는 작은 공기주머니가 있는 매우 비좁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의 협소함으로 아마 움직임에 큰 제약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몸을 꿈틀거릴 수 있는 공간은 확실히 그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의 기도 후반부는 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멘. 어떤 신학자들은 요나의 머리에 감긴 해초가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 속에 예수님 머리에 둘러진 가시 면류관을 가리키는 예표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요나의 표적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신학자들이 왜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 가시면류관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며 조롱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품위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지 주님을 왕으로 추앙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나의 머리를 감싼 해초들이 가시면류관이 아닌 예수님께서 장사되실 적에 그분의 머리에 둘러진 천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서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이 수건은 영단어 냅킨을 번역한 것으로 우리 현대 문화에서 냅킨은 음식을 먹고 나서 손이나 입을 닦는 천이나 종이로 만들어진 작은 정사각형의 조각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이 머리를 감싸고 있는 해초와 수건, 냅킨이 비슷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머리를 덮고 있는 네모난 천 조각을 상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말씀 속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수건 냅킨이 우리 시대에 이해하는 수건 냅킨과는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어라 부르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나사로의 얼굴이 수건, 영어로는 냅킨에 싸였다는 것을 쌓였다고 읽었습니다. 이 수건은 그의 얼굴과 머리 전체를 덮을 만큼 컸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을 때도 여전히 그의 머리에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는 나사로의 손과 발 역시 수의로 꽁꽁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습이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난 요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뱃속의 좁은 공간에서 옴짝달싹 못한 그의 머리를 해초가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묘실에 매장되기 전에 수의와 세마포로 준비된 상태와 동일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매장된 시신의 자세로 지낸 모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의와 세마포로 감싸진 채 무덤에서 3일을 보내신 장사 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제 기도 시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2장 2절에서 그는 지옥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의 지옥이라는 단어의 사용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요나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였고, 어떤 이는 그가 진짜 죽었었다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나가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요나의 기도 속에서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7절에서 그는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라고 표현하였었는데,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내 생명이 나에게서 희미해지고 있을 때 또는 내 생명이 내 안에서 약해지고 있었을 때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요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의 자신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그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죽지 않았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가능성이 있으며,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서원을 이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우리가 아직 살아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중 일부는 언젠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규칙과 계명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삶이 끝날 때 자신들의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하여 요구하신 유일한 조건인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들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런 임종을 앞두고 고백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죽음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기에 그렇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찬스조차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누군가에게 갑작스런 죽음이 이르기를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임종 전 고백을 고민하거나 기다리는 동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읽은 것처럼 나팔 소리가 날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을 기다립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오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 어떠한 징후도 없을 것이고, 그 일은 매우 빨리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준비하던 마지막 카드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의 크리스천 친구들과 가족들은 순식간에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것이고, 여러분들만 남겨질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려봐도 말 그대로 어떤 말도 할수 없이 여러분이 미리 준비한 기도는 한 줌의 먼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다행히도 여러분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아직 여러분께서는 죄를 고백할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시 요나의 기도로 넘어가서 2장 2절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요나가 고난으로 인해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고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마주했을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요나가 요나서 전체에서 두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느라 바빠 기도할 수 없었고, 오늘의 본문 말씀인 2장에서야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3장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마지막 작인 4장에서 그의 두 번째 기도를 볼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실로 고난과 분노의 시간이 우리가 가장 빈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의 목록 없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들의 목록이 없이 순전히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자신들의 부모님을 찾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으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저는 지금 고난이나 분노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맞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기에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정기적으로 또 자주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갈구하여야 합니다. 오직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방식,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요나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는 요나가 시편을 인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장 3절에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는 구절은 시편 42편 7절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는 표현은 시편 31편 22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에서 따왔습니다.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라는 기도는 시편 69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었나이다 를 인용한 것입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는 시편 107편 5절에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에서 나왔으며 같은 7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는 기도는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라는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은 시편 31편 6절에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은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를 인용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경을 인용하였으며 우리는 그 기도를 읽으며 요나가 말씀을 인용할 때 사용한 그만의 고유한 방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정확한 인용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 안에서 그것은 여기저기서 부분적으로 인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나는 성경에 매우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난의 시간에 자신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나 단순히 자신이 외운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친숙함을 그의 기도에 적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지녔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운 시기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 대단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암기해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외운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말씀의 본질을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에 친숙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성경 구절을 암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것이며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요나에게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우리가 고난이나 유혹, 시험에 빠지기 전에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성경을 피는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익숙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필요한 도움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종이로 인쇄된 성경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성경책을 펴서 그곳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휴대폰에 성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종이 성경처럼 우연히 어떤 성경의 부분이 나타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아직 여러분의 성경 앱에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만약 성경에 친숙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성경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기도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그에게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말씀 암기와 묵상을 통해 성경에 친숙해져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경에 의지하여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시간이 닥치기 전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불순종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문제로 요나가 고난을 당하였는지 살펴보며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우리는 요나가 왜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지 설명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우리는 1장 15절을 통해 요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내던지신 것은 선원들이 했던 일이었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기에서 자기를 깊은 곳으로 내던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에워싼 것은 하나님의 큰 물결과 파도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선원들의 손을 빌어 자신을 바다에 던지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주된 문제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9절에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요나는 발람이 민수기 24장 13절에서 말한 것과 매우 비슷한 서원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요나 또한 이와 같은 서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겪은 다음 문제는 4절에서 고백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영원히 버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어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이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주시고 훈육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실 것이며 그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목전에서 쫓아내신 것에 대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것과 유사한 괴로움의 외침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요나서에서 드러난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암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로부터 돌아서신 것은 그의 불순종으로 인함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목전을 떠났을 때 느꼈던 괴로움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응징을 받을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뇌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우리의 죄에 대한 궁극적인 형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채 그가 짊어진 수많은 죄로 인해 그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며 그 벌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이 실망과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자녀들을 외면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다가가 소매를 잡아당기며 부드럽게 미안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똑같이 하실 수 있으셨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미안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상상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셨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던 요나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한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에서 요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앞서 5절에서 설명했듯이 기품이 나를 에워싸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에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라는 말처럼 요나는 그가 너무 낮아져 그곳에 갇혀서 빠져나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6절의 산의 뿌리라는 표현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요나의 상황과는 맞지 않고 이상해 보입니다. 렉셈 영어성경은 이 구절을 산의 기초로 번역하였고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산의 뿌리로 번역하였습니다. 우리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산의 밑바닥으로 번역된 단어는 문맥과 어느 정도의 의미가 맞는 기초 또는 뿌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산의 기초, 뿌리는 바다 밑바닥만큼이나 깊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및 아람어 사전에서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 땅으로 번역되었던 히브리어 단어는 지하 세계, 죽은 자의 세계를 가리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 자신이 죽은 자의 세계로 내려가는 것을 상상했으며 이 세상은 탈출할 수 없는 창살로 막혀 있고 일단 들어가면 영원히 갇힘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이 우울한 상태에서 요나는 완전히 돌아섰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 썩어짐, 그 흠정역에서는 썩어짐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 썩어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또한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 볼 수 있는 구덩이, 함정 또는 무덤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가 피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의 땅으로 내려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또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구절의 문맥과 밀접하게 맞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 강해서 과거 시제로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그가 아직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7절에서도 이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그의 영혼이 공고하거나 그의 생명이 쇠약할 때에 그의 기도가 거룩한 성전의 여호와께 들려지고 그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죄악을 품은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요나는 마음의 죄를 품고 있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을 알기에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신이 현재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 2장 2절과 7절 사이의 요나는 어떻게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확신하는 것일까요? 4절에서 요나는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며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형벌이며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은 요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고백하고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형벌을 보류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의 기도에서 그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다는 뜻은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때에 재앙을 내리시는 심판을 보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회개하며 그에게 나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임을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자신도 역시 이 장에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용서하실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그는 자신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는 사실도 회개였다는 것도 역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2장 8절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에서 인칭대면서가 나를 가리키는 I 또는 me 인 1인칭 단수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그들을 나타내는 3인칭 복수 형태인 day로 바뀌기 때문에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단지 다섯 개의 단어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단어 중세 개는 NIV에서 거짓된, 헛된 또는 헛된 우상을 쫓는 자들이라고 해석하였고, ESV에서는 헛된 우상을 숭상하는 자들로 번역하였습니다. 대명사의 변화로 인해 일부 신학자들은 요나가 우상을 숭배하는 선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요나가 심각한 공경에 처한 이 기도문의 맥락에서 그가 정말 선원들을 생각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길은 그의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요나는 특히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지침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요나는 불신하는 악한 것을 자신의 마음을 허용했고, 허망한 생각들을 따르며 육체와 혈통을 따라 생각하였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멸시한 행동을 행하였는데, 그러한 그를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며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데 따르는 것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던 그 당시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언급한 거짓의 헛됨 또는 가치 없는 우상들은 자존심과 편견이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우상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의 교만은 그가 하나님보다 더잘 안다고 말하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판단을 믿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던 그 8절에 그 말씀에서 언급해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과 편견이라는 자신의 우상을 쫓았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저버렸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어떤 것에도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불순종으로 나타난 요나의 교만만큼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업 또는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선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우선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것들로 역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자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우선순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옮겨놓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점점 밀리고 밀려나서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우선순위 목록의 자체에서 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우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요나는 자신의 옛 모습을 3인칭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옛 모습과 거리를 두는 것은 옛 자아를 버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오래전에 요나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신자의 본보기였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약속함으로써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자신의 회개 기도 속에서 아무것도 특정하여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자신의 명령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에게 설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요나의 기도를 분석해 본 결과 특정한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을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10절에서 요나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던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요나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도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과 싸우는 것을 두 번째로 보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붙들고자 하는 우리에게 길고 고통스러운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끊고자 하는 요나처럼 그는 여전히 옛사람과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옛사람을 완전히 끊은 온전하고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자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나가 경험한 것과 같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물고기 뱃속에 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기까지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면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의 정욕으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어 우리로 새사람을 입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